오늘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은 안식년이거든요. 너무 유명한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도록 돼 있고 또 7년에는 쉬도록 돼 있습니다. 이 쉰다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은 아니고 사실상 창조의 질서 속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하나님께 걸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쉬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종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지자 시대에는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6일 일하고 이렇게 얻었으니까 7일째도 일하면 더 많은 소득이 있을 텐데, 이런 이유로 집안의 종들을 부려서 땅을 갈고 농사를 하도록 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비상한 조치를 하시냐 하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그 땅을 몇 년을 쉬게 합니까? 70년을 쉬게 합니다. 70년. 1년을 7년씩 쳐서 70년을 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토인 이스라엘 땅은 70년을 쉬게 되죠. 이 안식년 또는 안식일, 이 7이라는 질서 속에는 성경 전체 속에서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7년마다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좁게 맞춰서 과연 이 명령이 뜻하는 바가 뭘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면제하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쉐미타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적확한 의미는 떨어뜨리라, 면제, 떨어뜨리라,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좋은 신뢰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그 목가적인 풍경을 그려낸 아름다운 책이 하나 있죠.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흘러온 이방여인 룻이 등장을 해요. 집안의 남자 셋은 다 죽고 이 집은 대가 끊긴 집안이죠. 그러니까 폐가가 된 겁니다. 여인 셋이 돌아오다가 오르반은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질 않고 고향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룻이 고향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무슨 효심이 지극해서가 아니에요. 효심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적 결단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긴 했는데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어머니, 제가 나가서 풍파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예, 네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대로 있으면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허락을 합니다. 룻이 나가서 이밭저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종들이 낯가리를 하다가 떨어뜨린 벼 이상을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밭주인이 누구냐면 신기하게도 가장 그 부자인 보아스라는 어른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밭에 낯선 소녀가 아주 하루 종일 열심히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도록까지 표의상을 줍고 있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물으니까 예, 여차저차해서 이런 사연으로 모압에서 흘러온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아, 소문에 듣던 바로 그 소녀로구나. 그리고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 줍기를 권했고 종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벼 이삭을 묶기 전에 일부를 조금씩 밭에다가 흘려라. 떨어뜨려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흘려라. 그러면 저 가난한 사람들과 저 룻이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후한 자비를 베풉니다. 나중엔 이것이 조그만 사연이 되어서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면제하다 또 떨어뜨리다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비를 베풀다. 그 우리의 구원이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년마다 면제를 선언하라는 말은 용서함을 받은 너희가 그 용서를 순종하고 실천하고 실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내포한 표현이 아니고 그 물질적인 것을 표현함으로써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가를 항상 드러내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저하고 35절까지 쭉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교독합니다. 21절서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기도 일곱 번, 일흔 번, 이런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에 답으로 내놓은 스토리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리고 천국의 결산에 속성을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자비를 얻었어요.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주인이 명령하기를 네 처자식과 너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면 그의 근본이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가 나요. 그것을 주인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수치적인 개념보다는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뜻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고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탕감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옥에 집어넣고 벌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속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걸 면책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는 말은 조건절로 명령하신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용서를 너도 받았으니 너도 전 인생을 통해서 그런 용서를 면제를 실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구약에서는 7년마다 면제를 선포하라, 떨어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채권자를 얘기하겠죠.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면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랍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것. 여러분, 그 빚을 지면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잠언서에도 빚을 지면 종이 된다 그러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빚 달련 만큼 힘든 인생살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뼛속 깊이 실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저희는 그 어머님이 이 빚지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빚 달련 받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줬을까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물론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 홀몸으로 사남매를 키우려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옷장사를 하셨는데 장사를 좀 조그맣게 하면 좋았을 텐데 배짱만 있으셔가지고 장사를 크게 하셨어요. 왕창왕창 하니까 망해도 왕창왕창 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타를 먹었던 게 그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게 이제 해외 토픽에도 났을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통행금지 넘어서 어머니랑 평화시장까지 뛰었던 기억이 나요. 차가 없으니까. 훌훌 타는데 그렇게 큰 불을 처음 봤어요. 싹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쌓아놓았던 옷가지가 얼마나 잘 탔겠어요? 그게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가 변해서 뭐가 됐겠어요? 빚더미가 됐죠. 그 당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빌려서 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학교 끝나고 저희 집이 골목 끝에 있었는데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벌써 집에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년저년하고 욕하고. 또 어떤 날은 안 가요. 이방저방에 막 누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밥 해먹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안 가요. 그게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럼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둠이 내린 텅 빈 운동장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빚을 졌을까? 아, 난 이 다음엔 한 끼 먹고 사는 한 있더라도 절대 빚 안 지고 산다. 나는 우리 집 가훈을 빚지지 말고 살자라고 지울 거야. 실제 결혼해가지고 가훈을 빚지지 말고 살자라고 지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가훈을 안 쓰지만.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전부 담임 목사 이름으로 빌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운명이 영원한 채무자예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린 영원한 채무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육전도사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뭐 십몇만 원 이렇게 받을 텐데. 거기서도 빚을 꺼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빚이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장남이니까. 한국에서 장남으로 산다는 것은 참 그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이 장남이라는 게. 미국에 건너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많이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쳐다보나. 유독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를 이렇게 슬그머니 와요. 저한테.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요. 누구시죠? 네. 어머니 친구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님이 저한테 돈 꼬 간 거 모르시죠? 아니, 거기서도 빚쟁이를 만났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작지 않은 액수예요. 그래서 그 돈 싹 갚고 왔어요. 미국 유학 가서도. 빚진 건 갚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갚아야 돼요. 남의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3일교회 와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 시절은 열정이 앞서는 시대고 경험이 부족한 시대란 말이에요. 청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로 첫사랑은 왜 깨지게 되어 있느냐. 첫사랑을 할 시간은 사랑을 유지할 실력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첫사랑은 늘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젊은 날의 특권이고. 근데 이 젊은 날 경험이 부족하고 열정이 앞서는 시기이다 보니까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청년들이. 의외로. 돈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수입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급급하니까 또 데이트해야지.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흘만 지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교 시간에는 할 수 없어도 좀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 재정 소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야, 뭐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청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 물질, 은사에 대해서 누굽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청지기는 맡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쪽에 다양성 있게 청년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가난한 자는 그래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5절에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상반되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경영의 논리대로만 순종하면 이 땅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북쪽에는 백 얼마 죽어요. 남쪽에는 배 터져 죽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상황을 보면 남쪽에도 물론 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은 백 얼마 죽고 어느 쪽은 배 터져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더 많은 잉여물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제대로 고루고루 흘러가지 못해서 그래요. 지구의 절반은 잉여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내다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한쪽은 1달러가 없어서 쓰레기더미 뒤지다가 숨져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긴다고 볼까요?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지질 않아서 그런 불균형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의 한복판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입니다. 제가 그 어느 기사를 읽다가 김동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쩌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소주를 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소주를 20병씩 마셨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짧게 자서 4시간 자고 1시간에 한 병씩 마신 거예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집에서 저녁 먹고 8시쯤 나와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제 좀 몸 푼다고 이게 추리닝이 있고 굴다리 해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러면 저 서울역 뒤쪽으로, 앞쪽으로 길바닥에 그냥 노숙자들이 누워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노숙자들 옆에 공통적으로 술병들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술병들. 하여간 이 술이 망국의 원인이에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그런 막 몸에 벌레가 기어 다녔대요. 이거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죠. 그러던 사람에게 어떤 이의 어떤지 사회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노숙자 재활기관에 들어가서 사업을 배운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한 달에 수입이 4,500만 원. 이게 두부 공장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매출이 5억 5천.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는 두부공장 사장이 됐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같은 노숙 인생들을 더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사회적 재활 기업을 만든 겁니다. 그 기업 이름이 짜로 사랑 기업이에요. 짜로 사랑 기업. 이 뭔 소린가 쭉 글을 읽어봤더니 진짜로 사랑 기업 그 뜻입니다. 진짜로 사랑 기업. 이분이 어느 기독교 단체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구분해요. 교회가 그런 일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익이 발생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쌓아놔서도 안 되고 교회는 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주도해서도 안 돼요. 그런 데를 도와줘야 돼요. 잘 되도록. 그리고 그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리더로 들어가서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돈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방안은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그 말이 갖는 적극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7년마다 채무자들을 향해서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이 선포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도 있고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순종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가장 적극적인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결국 이 면제하라는 말 속에도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인생을 살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삶으로의 예배로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다가오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목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꿈으로 비전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해 선교 이제 제주 선교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영덕 울진 그리고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군선교 수도권 농어촌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 현장에 주님이 앞서가셔서 부르기로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빚진 자들을 향해서 면제를 선포하는 복음의 순종이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